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존 서덜랜드의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직접 번역하신 영문학과 교수 이강선 교수님께 쉽고도 재미있게 책 내용 소개받고 있어요. 1부에서는 문학의 탄생에서부터 19세기의 문학 작품들 만나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뒤늦게 번역에 뛰어들으셔서 10권 남짓한 책을 번역하셨잖아요. 번역이 제2의 창작이다라고들 하는데 번역하시면서 느끼는 고통도 상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제 짐작만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번역은 엉덩이로 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내심이 필요하군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죠. 그런데 지난해 말에 김탁한 작가가 나왔잖아요. 네. 이분이 창작을 엉덩이로 하는 맞아요. 작업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히 통하는구나. 표현이 어쩜 그러면 똑같지. 그랬는데 이 김탁한 작가는 고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번역가는 번역은 사냥개인데.
왜 그런가요? 왜 사냥개?
번역가는요. 네. 번역에 알맞는 표현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추적을 합니다. 맞는 내용을 찾아 또는 맞는 단어 표현을 찾아서 네.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는 행위를 두고 사냥개라고 얘기해요. 사실 영어 단어 하나에도 뜻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에 그 상황에 그 맥락에 가장 맞는 표현은 무엇인지를 찾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
게다가 김탁한 작가는 또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데 소설 속 인물을 창작하면서 인물과 사랑에 빠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역하면서 그 안에 인물이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번역은 죽습니다. 표현이 밋밋해지는 거죠. 결국 이미지를 떠올려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작가의 삶이나 장소나 시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때로는 문장 하나에 인종의 역사, 인물의 배경 전체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일이 뭔가 작품에 나오는 장소를 가보는 겁니다.
아하.
작가가 장소를 미리 답사하듯 번역가도 장소를 답사하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해지겠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그 번역가의 고충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번역가는 사냥개다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책에는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번역은? 반역이다. 네. 번역하면 시는 사라진다. 하지만 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책을 번역가의 도움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전에 그 고은 시인을 두고 고은 시인이 쓴 그 글을 외국에서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번역에 따라 책이 또 잘 읽히기도 하고 뭐 탁탁 걸리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읽기 힘들기도 네. 해요. 그래서 보면 거의 거래처 번역가가 쓴 일본 작품만 읽는다던가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번역책 읽을 때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또 작품이 와닿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기 그런 것도 신경 쓰이시겠죠? 번역하시면서?
당연히 신경은 쓰이죠.
네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표현 하나를 찾기 위해 사냥개란 표현을 쓰고, 머릿속을 해 짚는다.
아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런 거는 역시 원어와 우리말의 문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원문과 같은 효과를 낼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문 독자가 받은 인상을 번역문의 독자에게도 받게 하고 싶은 건데
네.
그렇지만 문제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는 틈이 있습니다. 문법 구조라든가 음성학적 효과라든가 원문만의 문화가 갖고 있는 미묘한 느낌이라든가
네.
사실 이런 건 살려내기가 무척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란 말도 나오고요. 번역하면 시는 사라진다는 말도 나온 거죠.
네.
이 번역하면 시는 사라진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죠. 왜냐하면 시란 운율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네네.
아까 저희가 베어울프 얘기를 했는데 베어울프는 두 운이 있어요. 두 운이란 뭐냐. 단어 앞에 운을 맞추거나 맞추는 건데 그런 걸 우리말로 옮기면 살려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베어울프는 고대 영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영시는 가군을 중시합니다. 그걸 어떻게 살려내죠? 그거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시 전공이 아니라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집들 보면은 원문하고 번역문하고 이제 함께 신는 그런 맞아, 시집들도 맞아요. 상당히 많죠. 그 이번 책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에는 영어 고어도 많이 나오고요. 영문학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 정말 번역이 어려우셨겠다 싶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두 해에 걸쳐서 영미문학개관과 영미문학 이해를 가르쳤어요.
네.
이 과목 이름이 말하듯이 이런 과목들은 영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익히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뒤에 가서 팬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하.
저는 그 단어를 이 책을 번역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네요. 네,
게다가 오스틴의 팬들이 그렇게 열광적이라는 사실을 아하. 처음 알았어요.
네.
오스틴 책을 전부 필사를 한다고 그러죠.
이야.
자, 그런 걸 보면은 작가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도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독자들이 얼마나 발전할지 호기심이 부쩍 이는 대목이었어요. 이건 말하자면 읽는 이와 쓰는 이가 만나는 접점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요즘 영문학이 홀대받고 있거든요. 모든 인문학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네.
영문학 택하는 학생들이 충격적일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직격탄을 맞고 아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실 요즘은 뭐 영문과보다는 영어과라든가 영어는 다들 잘하니까 다른 전공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경우가 정말
맞습니다.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은 네. 뭐 영문학과 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영문학과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그리고 영문학 가는 애들한테는 그랬어. 야, 너 영어 되게 잘하겠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일종의 그냥 모국어처럼 영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문학과에 가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문학도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영어권인 미국의 문학. 근데 이건 영문학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까요?
연장선상이라기보다도
네.
네, 미국 문학은 영어로 쓰였으니까 분명 영문학이죠.
네.
그러나 미국에는 미국만의 분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처음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미국인들은 구대륙, 즉 영국 문학을 읽었어요.
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미국만의 문학을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미국만의 색깔이죠. 영국 문학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색채. 17세기에 이미 미국만의 문학이 시작합니다.
네.
그 미국 하면 역시 개척 정신 빠뜨릴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문학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개척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인데 그거는 미국 다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프론티어 정신이 뭐냐? 영국인이 원래 미국에 정착할 때는 동쪽 해안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서쪽 대서양까지 아직 미개척지로 남아있는 광활한 땅을 문명화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아.
실제로 모든 카우보이 소설과 영화는 프론티어 정신에서 솟아납니다.
네.
모히칸족의 최후라고 유명하죠. 이 작가 제임스 페니머 쿠퍼는요. 이 서부의 행진을 기록한 작가 중 한 명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미국은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항상 영국 작가들보다 큰 걸 보려고 해요.
네.
또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같은 거 보면은요.
네.
노동계급이 당하는 착취에 대한 격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분노란 어느 나라 문학이나 다 존재해요. 그런데 이 분노는 다른 나라 문학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시작되었던 이유, 그거를 배반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청교도 정신, 프론티어 정신, 새로움과 위대함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영국 문학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미국에만 있는 말투인데요. 달리 말하면 도전입니다.
도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문학은 언제부터 영국으로부터 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다고 할 수 있을런지 그 신호를 알린 대표적인 작품이나 작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작가 하면요. 미국만의 문학을 쓴 신호탄 혹은 그 신호를 알린 작가라면 앤 브래드스트리트를 들 수 있어요. 이름에서 보지만 브래드스트리트 여자예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앤 브래드리트 선생님. 존경하는 어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냥 앤 선생님 하면 좀 간단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앤 브래드스트리트의 아버지와 남편은 매사추 주지사였고요.
네.
앤은 집에 남아서 농장을 운영할 뿐더러 아이들도 많이 키워냈고요.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를 썼습니다.
네.
근데 이 앤은 첫 세대예요. 영국에서 이민 온 청교도로서. 이 앤이 쓴 시에는 종교적 열정이 가득합니다. 사실 청교도가 종교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과 영국의 차이가 시작하는 지점이 될 겁니다.
네.
앤이 쓴 시 중에요. 아, 앤 선생님이죠.
네.
좋은 의견 지적해 주셨어요. 앤 선생님이 쓴 시 중에 1666년 7월 10일 불타던 우리 집에 관한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요. 자, 불에 탄 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청교도가 가진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네. 역시 그 미국 문학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그 앤 선생님이라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네요. 눈에 띕니다.
네.
오늘 2부에서 이야기하는 영문학과 관련된 내용 퀴즈로 살짝 만나볼까요, 정미 씨?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20세기 초 모더니즘 문학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탄생시키고 완성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대표작으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세월 등이 있으며 여성과 문화와의 관계를 논한 자기만의 방은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버지니아 울프, 2번 나이팅게일, 3번 퀴리 부인.
네, 간호사하고 과학자를 빼고 나머지 작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예요. 1번 버지니아 울프, 2번 나이팅게일, 3번 퀴리 부인.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또는 확대경 전 아이루피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이강선 교수님의 추천곡인데요.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듣고 올게요. 네, 교수님 덕분에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기리는 곡이죠. 빈센트 오랜만에 들었네요. 돈 맥클린의 노래였습니다. 아, 좋네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영문학자이자 번역가 이강선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영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1922년이라고 해요.
1922년?
네. 이 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22년에요.
네.
책이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출판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독서하는 사람들의 감각, 문학에 대한 감각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냥 바뀐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만든 사람, 그렇게 만든 작품이 있죠. 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와 토마스 스턴 엘리엇의 시 황무지예요. 이후로 문학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즈, 이건 막 우리 할아버지가 베고 주무시던 목침보다 두껍던 거 아니야? 이거 전화번호 두 권 정도 붙여놓은 거 아니야? 엄청 두껍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이 되게 막 금박 입혀있고 양장이 되게 예쁜데 펼쳐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베고잖아요. 근데 이 책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교수님.
네.
율리시즈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율리시즈는 지난주에 인문학 뿌리 했을 때 오디세이아 나왔죠?
네.
오디세이 나왔죠?
네.
네, 이 오디세이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율리시즈 들으면 아, 오디세이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네.
네, 그런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아하.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아주 다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다른데요. 이 주인공은 더블린에 사는 유대인 사무원 레오퍼드 블룸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이 인물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이걸 묘사한 소설인데요. 그날 하루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트로이 전쟁도 없고 약탈도 없고 헬레네 유괴도 없어요. 심심한 소설 같은데 사실은 이 소설이 문학에서 신기원을 이룬다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 윤리시대는 문학이 진야한다고 여겨졌던 품위를 깨뜨립니다.
네.
변기에 앉아있다던가 욕을 쓴다던가 또 이 굉장한 문제인데 아주 에로틱한 환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네.
이런 일부 장면 때문에 외설시비에 휘말려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아.
게다가 마지막 장 페넬로프는 페넬로프가 누구냐. 그 윤리시대 아내죠. 근데 이 페넬로프는 대놓고 바람 피우는 아내 몰리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생각이란 곧 의식의 흐름이죠. 마음속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곳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네.
따라서 인간 존재가 겪고 있는 이상한 상황의 의미를 형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험하는 장소가 마음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네. 아, 그렇구나.
게다가 조이스는 이 책 16년간 준비하고 7년 가서.
아, 16년을 준비해서 네. 10년이 아니고
16년.
네.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이 준비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단어를 2,000개나 만들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단합니다.
네. 네. 게다가 수수께끼를 무수히 숨겨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 목춤보다 두껍고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그런 작품이라는 게 맞죠?
네.
이해가 가죠?
네. 에로, 예.
네. 한마디로 말해서 윤리시대는 내용면에서 형식면에서 신기원을 잃은 소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와 있죠?
네. 번역본이 김정경 교수님께서요.
네.
고려대학에 이분이 40년간 이 윤리시대를 세 번을 고쳐서
40년 동안.
네.
아, 그래서 사실은 그 16년 준비하고 7년 동안 제임스 조이스가 쓴 율리시즈 뭐 새로운 단어를 또 2,000개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책을 40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개정 작업을 하신 김정건 교수님 지금 앞에 안 계십니다만 존경을 존경을 표합니다. 교수님 존경해요.
존경합니다. 그 책이 조금 에로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급 땡기네요. 읽어봐야
그 목침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시는 작정이군요. 네. 자, 티니스 엘리엇의 황무지 시 전체를 읽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에 나오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 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솔직히 말해서 황무지 어렵습니다. 네, 이 시를 이해하려면 문학 전반을 알아야 된다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당대 영국의 삶까지 결국 문학 전반이 시 속에서 재료로 사용되거든요. 우선 제사라고 있어 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무녀 쿠빌이 등장합니다. 쿠빌은 로마의 유명한 예언자인데 오래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다가 너무 늙어 주먹구기로 쪼그라들 때까지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네.
이처럼 로마, 그리스 신화는 물론 속에 들어가면은 단테, 셰익스피어, 보들레르 이런 사람들의 시구에 대한 암시가 있어요. 그러니 이 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될 건 말할 나위도 없죠. 게다가 전체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죽은 자의 매장, 2부는 체스놀이, 3부는 불의 설교, 4부는 수사, 5부는 천둥의 한 마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첫 구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하면서 가뭄 이야기를 해요. 한데 이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구절 끝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가 올 곳이라고 하는 암시하는 우레소리가 열려요.
아.
그런데 이 우레소리가 산스크리터입니다.
아.
평화를 말하는 샨티 샨티 샨티로 끝이 납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서양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동양으로 끝나죠.
네.
이 정도면 동서양을 아우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난해하지만 20세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로 꼽히는 T.S. 엘리엇의 황무지 지금 교수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그 일부를 남정미 씨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황무지 토마스 엘리엇 일부 죽은 자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익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슈타른버거 호 너머로 소나기와 함께 갑자기 여름이 왔죠. 우리는 주랑에 머물렀다가 햇빛이 나자 호프가르텐 공원에 가서 커피를 들며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저는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출생은 리투아니아이지만 진짜 독일인입니다. 어려서 사촌 태공집에 머물렀을 때 썰매를 태워줬는데 겁이 났어요. 그는 말했죠. 마리, 마리, 꼭 잡아. 그리곤 쏜살같이 내려갔죠. 산에 오면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군요. 밤에는 대개 책을 읽고 겨울엔 남쪽에 갑니다.
네, 토마스 엘리엇의 황무지 일부 죽은 자의 매장 한번 그 낭송으로 들어봤는데요. 맨 첫 구절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잔인한 달 4월이 머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여기에서 네. 4월을 잔인하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4월 하면 우리는 꽃을 기대하죠.
네.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엘리엇은 그것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땅 밑에서 고요하게 쉬고 잠들어 있던 생명을 억지로 깨우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 잔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 그렇구나.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의 시각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의 시각이죠.
그렇구나.
네. 잔인한 달인지 행복한 달인지 그것은 이제 각자 마음에서 네,
두고 보겠습니다. See you again.
네, 이번에는 자, 20세기 모더니즘과 관련된 또 다른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당시에는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경우에는 상당한 지식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상당한 지식인일 뿐 아니라
네.
지식인들 그룹을 이끄는 선구자적 지식인이었어요.
네.
자, 우리 버지니아 울프 하면 떠오르는 책이 바로 자기만의 방이죠.
네.
여성도 자기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아하.
달리 말해 여성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요.
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여성이 자립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네.
불평등을 딛고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거 오늘날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울프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빅토리아 시대에 여성은 집안의 천사라고 불렀어요. 집안의 천사, 듣기 좋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깥 일은 전부 남자가 하고 여성은 가장 위에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만 하라는 뜻입니다.
아, 네.
게다가 이때 사람들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냐. 아무리 똑똑해봤자 여성은 백치 정도의 남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하등의 지성이 없는 존재로 다루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울프는 이런 생각에 반발한 것이죠.
네.
하지만 말이죠. 울프 자신도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우선 울프는 유명한 문필가의 딸이었고요.
오.
아이를 둘 만큼 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래도
돈 벌어라면 네.
지식을
잘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죠.
예. 네. 게다가 울프가 살았던 집이 어디냐면요. 블룸스버리 광장에 있는데요. 이 블룸스버리 광장은 당대 지성의 중심부였어요.
네.
대학도 박물관도 출판사들이 모여있는 거리였어요.
파라꾼 파라꾼.
그런
지금 봤어요.
네. 게다가 유명한 물필가의 딸이라고 그랬죠.
네.
대학에 갈 필요도 없을 만큼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
게다가 이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성인들이었던 거죠.
네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네.
게다가 그래서 어른이 된 울프는 지식인 그룹 블룸스버리 그룹의 지도자가 되어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울프는 동성애자였어요.
네네.
당대에는 동성애가 제약시대였죠.
19세기 어려웠죠.
네. 일단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블룸스버리 그룹 멤버하고서요.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아.
게다가 더 용감한 점은
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울프는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들이 실험적인 데다가 페미니스트 원칙으로 가득합니다.
네.
이 실험적이라 하는 거는 여태까지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네.
의식의 흐름을 추구했던 겁니다. 책에서.
상당히 앞서갔던 여성 중에 한 명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이 좀 죄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좀 뭐 당황스럽게 아까 전에 토마스 엘리엇의 황무지도 보면 좀 역으로 발상해가지고 쓴 글일 수도 있고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도 뭐 델러웨이브인가 등대로 세월 이런 좀 약간 잘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 버지니아 울프 작품 볼 때도 좀 힘든 저를 위해서 약간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위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어때요? 말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정미 씨 생각 읽기 어렵거든요. 아. 생각을 읽을 수가 없죠.
네네.
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나 네. 이 아까 말한 제임스 조이스나 네. 또 우리가 정미 씨가 읽은 황무지를 쓴 토마스 엘리엇이나 네. 이 사람들은 전부 의식의 흐름을 썼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 생각도 읽기 힘든데 책으로 이런 의식의 흐름을 썼으니 네. 얼마나 어려울까요? 게다가 이 의식의 흐름에는 시작도 없고 진행도 없고 결론도 없습니다.
네네.
게다가 순간순간 기억이 마구 뛰어들어와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기억이 마구 뒤섞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친절하게 나열해 주는 것도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네. 줄거리가 없어요. 마구 뒤섞이는 거죠.
네.
게다가 우리는 등장인물이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아니면 그것이 섞여 있는지 그것도 알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 정미 씨가 어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위로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버지니아 울프와 관련해서는 영화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The Hours라고 있었죠.
맞아.
이 버지니아 울프는 신경쇠약을 앓기도 했다는데 실제 삶은 유복했습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군요.
네, 평탄치 않았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였거든요.
네.
아무리 부유해도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면 평탄치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디 아워즈는 버지니아 울프와 울프의 작품 델러웨이 부인을 읽는 독자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출판 편집자 각각 존재하는 시간이 다른 세 명의 여인이 나오는 영화죠.
니콜 키드만
네.
나왔었죠. 맞아요.
네, 줄리안 무어도 나오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울한 건 무엇일까 하면은 버지니아 울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경쇠약을 앓았습니다.
네.
언제부터냐? 20살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13살, 겨우 13살부터 신경쇠약을 앓았습니다.
그때쯤에 어머니를 잃으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으니까.
예민하니까 네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 이것도 역시 너무 예민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독일이 곧 영국을 쳐들어오겠구나 그리고 점령하겠구나 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울프 부부는 좌익이었습니다. 자, 이 게슈타포 살해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도망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살 계획을 세웠어요.
둘이 함께.
네, 함께.
네.
근데 울프는 이때 또 신경쇠약이 다시 터져서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941년 3월 28일 가까운 강으로 가서 코트 주머니에 돌을 하나 둘 채워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교수님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경우에는 그 뭐 아까 소개해 주신 자기만의 방이라든가 그런 작품으로서라기보다는 박인환 선생의 시 목마와 숙녀 네. 중에 나오잖아요.
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지금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를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소녀의 옷자락을 네. 생각한다. 그 목마와 숙녀를 예전에 박인희 씨가 낭독으로 하셔가지고 네. 라디오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허.
아마 그 박인환 선생의 시는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를 내가 기억하고 있구나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문학의 역사에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모더니즘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강선 교수의 두 번째 강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문학이 가진 힘 가운데 치유의 힘. 교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문학이란 곧 삶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로 만들어내죠. 근데 그 작가들이 그려낸 작품 안의 인물이 나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느끼고 연구하고 찾아낸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토니 모리슨의 제일 파란 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피콜라라는 소녀인데요. 이 피콜라는 흑인인데 파란 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자, 파란 눈은 누가 가졌나요?
백인이 가지고 있죠.
네, 백인이 가지고 있죠. 이 파란 눈을 너무 갖고 싶어 한 나머지 나중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기꾼을 찾아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바라는 백인이 되고 싶어 하는 철딱서념 흑인 소녀이지만 사실 피콜라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
결국 사랑받고 싶어 해요.
네.
자, 그럼 사랑받는다는 건 뭘까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린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린 누구나 피콜라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피콜라의 부모는 왜 피콜라를 사랑하지 않느냐? 피콜라의 불모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피콜라가 왜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걸 바라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피콜라의 부모는 보기만 하면 싸워요.
아이고.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는데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네.
아내와 싸우죠. 게다가 어머니는 자기 집보다 백인 주인의 부엌을 더 좋아합니다.
아.
게다가 자기 딸인 피콜라보다 백인 주인의 딸을 더 사랑해요.
아하.
피콜라는 때리지만 이 딸 앞에서 주인의 딸은 껴안아주고 다정한 말을 속삭이면서 달래주죠. 그런데 이 부모들 왜 그러느냐. 피콜라의 부모가 흑인이기 때문에 겪은 아픔이 있습니다.
네.
백인에게서 받은 모욕이나 굴욕감,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고도 깊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자 자기 처지에 절망한 나머지 현실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콜라에게서 제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에게서도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건 제 경험과 맞닿아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제가 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 그러셨어요.
유방암 3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애 많이 쓰셨네요.
네.
네.
사실 저는 암을 앓는 동안 끊임없이 물음을 추고 했어요. 왜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저를 헤집었는데요.
네.
그 물음은 왜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되었지? 요양원을 해서 지내는 동안 그 두 가지가 제 화두였습니다. 근데 그 답이 문학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요.
네.
그리고 시대에서도 영향을 받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려낸 게 문학이죠.
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문학은 인간의 이야기인 거죠. 서덜랜드는 문학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한 능력이 절정에 다다른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세상과 내가 만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문학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왜 아픈지 알아야 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문학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유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왜 지금 여기 이 모습으로 있는지 아는 일 아닐까요? 게다가 문학을 하는 치유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느낌, 단순한 웃음, 여행,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뿌리까지 내려가 취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해지면 병을 이겨낼 수 있죠.
네.
어려운 일이 이겨도 닥쳐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바로 그게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참. 그 문학이 팍팍한 삶에 위로를 주고 또 치유하는 힘까지 있다는 내용을 교수님의 체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강연을 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시간 정말 잘 이겨내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당시에 큰 힘이 됐던 책이 분명히 여러 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시자면요.
네. 아, 책이라면은 일단 저는 심리학자 칼 융에게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왜냐면 융은요. 그 네. 이론에 그림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자란 사람들이 흔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둠 면들이에요.
네.
근데 이 융은 뭐라 그러냐면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황금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인간의 삶에서 역경, 고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역경 고난으로 해석한 건데
네.
사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만 얻을 수 없는 깨달음도 없고 진전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칼 융에게서 큰 힘을 얻기도 했지만 이런 융의 생각들을 표현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기 코르노의 마음의 치유라는 책인데요.
네.
이 마음의 치유는 제가 이야기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책의 내용이 막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었나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아, 융의 이야기를 타인이네. 책으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네. 역시 이 기코르노도 심리학자였는데요.
네, 네.
이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마음의 치유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이 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책 제목 그대로가 마음의 치유입니다. 네. 이강선 교수님의 안내로 만나고 있는 책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읽고 싶은 분들은 지금 퀴즈 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 여류 작가는 20세기 초 모더니즘 문학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탄생시키고 완성한 한 사람입니다. 대표작으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세월 등이 있으며 자기만의 방은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꼽힙니다.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1번 버지니아 울프, 2번 나이팅게일, 3번 퀴리 부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에코리브리에서 나온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소라의 노래예요. 트랙 5. 토요 인문학 콘서트 번역가이자 영문학자 이강선 교수와 함께 영문학의 역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모더니즘까지의 문학을 쭉 만나봤는데요. 이후부터 최근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더니즘까지는 이런 조류가 눈에 띌 정도로 했지만 이 이후로는 시대마다 뛰어난 작가들이 나오고
네.
그들도 모두 자신의 시대를 충실히 반영해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혹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작가다라고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참 다양해진 겁니다.
네.
다양해진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 영문학에서는 흐름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이 듣죠.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이 아니고요.
네.
정전이라는 캐논, 읽어야 할 책의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정전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영국 문학의 정전을 살펴보니까 주로 죽은 백인 남성들이 창작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영국인들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정전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최근 문학은 어떤가요? 세계적인 시각, 지구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네.
자, 울프와 연관이 있는 페미니즘 비평이라든가 너무도 유명한 탄식민주의 비평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에 초점을 맞은 문학이론들이 나옵니다. 달리 말해서 죽은 백인 남성 위주가 아니라 젠더, 인종, 계급 등을 중심으로 다시 평가하게 된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탈정전입니다.
음흠.
즉 정전을 무시하거나 새로운 정전들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작품을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요즘은 그 문학 작품이 텍스트로만 존재하지 않죠. 영화로, 또 연극 무대로, 음악으로 다양한 장르의 소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문학 작품에 뭐 해가 된다, 득이 된다 의견들이 분분해요.
네.
정미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 원작이 있는데 영화화돼서 유명해졌으면 다시 한번 원작을 읽게
맞아요.
만드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의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들에 대해서는 왜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독자들이 해야 하는데 오늘 이강석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자리 바꿀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런 일들을 각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문학 작품을 각색하는 동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돈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맞아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 또는 새로운 독자층을 찾아내 개척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는 얼마나 팔렸죠?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네. 얼마나 팔렸나요?
소설은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수백만 권. 네, 네.
그것만도 대단한데 네. 영화 해리포터는 어떨까요?
아, 맞아 맞아.
네. 뭐 맞아, 갈고리로 맞아. 돈을 쓸었다는 소문이.
네, 그렇게 수십억 명이 보았습니다.
네. 맞아 맞아.
또 세 번째는요. 원래 텍스트에 묻혀 있거나 잃어버린 것을 탐험하거나 개발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 원소스 멀티유즈는 요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왕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예.
정미 씨, 혹시 네. 뭐 그래픽 소설? 팬픽? 네. 이런 말.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팬픽? 네. 팬픽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픽은 네. 옛날부터 들어봤고 그래픽 아, 소설은 좀 약간 생소한데 아. 팬픽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말 그대로 팬들이 쓰는 소설이에요.
그렇죠. 팬픽션. 그렇죠? 예,
그래픽 소설은 뭔지 팬픽 소설은 뭔지 교수님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전 팬픽은 지금 정미 씨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아, 정말로요?
네. 네. 저는 그래픽 노블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그래픽 노블은 우리나라의 배트맨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픽 노블이 이번에 데드풀이라는 영화 나왔죠?
데드풀.
데드풀.
아, 그러면 뭐 만화 노블입니다. 소설이라고 네. 하면 아,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만화 소설인
만화
거예요.
소설.
자,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시각적인 자료가 드는 걸 좋아하죠?
네.
게임에 익숙한 세대 아닙니까?
맞아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자료가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픽 소설은 그런 젊은이들이 끌어들입니다. 일종의 다른 독자층을 형성하는 거죠?
네.
자, 명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만화 소설입니다. 만화와 네. 소설의 중간 형태? 아니, 합친 형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소설은 어른들을 위한 만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화와는 좀 다른 게
네.
만화는 줄거리가 단순하죠?
네.
그래픽 소설은 줄거리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네네. 거의 소설에 가까울 정도로
네.
이렇게 새로운 또 장르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네요.
네. 그게 아마 우리 디지털 시대의 문학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네.
팬픽도 역시 인터넷이라는 웹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가
맞아.
없는 거죠.
맞아, 그렇죠.
네, 그래픽 소설도 있지만 이런 독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팬픽은 웹상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네.
수량으로 보면은 인쇄된 소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아까 우리 제인 오스틴 얘기했는데 팸벌리 공학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네.
오스틴의 여섯 소설에 대한 팬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네끼리 돌려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네, 네. 네.
그래서 그래픽 소설이 시각 요소를 중시한다면 팬픽은 팬들 간에 나누는 대화를 중시한다고 할까요?
아, 네.
자, 그러면 팬픽 나오고 그래픽 소설 나오고 문학의 미래는 어떻게 돼갈까요? 그래픽 노블이나 팬픽이나
네.
저희가 전자책을 하나 빠뜨렸는데
네.
이 전자책을 읽다 보면요. 활짝 크기도 바꿀 수 있죠. 책장도 빨리 넘길 수 있죠.
네.
텍스트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스크린 두 번만 터치하면 새로 출간된 책 무엇이든 구할 수 있죠. 게다가 링크를 넣어준다면 주석과 평을 읽을 수 있게 되죠.
네.
자, 이게 바로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아까 제인 오스틴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오스틴이 살던 지방 햄프셔에 네. 이미지를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해를 더 잘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학에도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역시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죠.
네.
문학은 어떤 형태로도 어떻게 각색되든 간에 영원히 우리 삶의 일부가 돼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네, 네. 교수님 번역 활동하시면서 뭐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끝으로 여쭤볼까요?
아, 글쎄요. 좋은 책을 만나면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솔직히 이 서덜런드의 책을 번역하면서 아,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네.
안 들어왔다라는 건 그만큼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소설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네.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찾아서 번역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하고 싶으시죠?
네. 하고 싶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는요. 오늘처럼 풍성이라는 단어를 풍성하게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풍성이란 넉넉하고 많다는 뜻인데요. 저는 넉넉하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장 풍성하다고 느끼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깨달음을 느꼈을 때 풍성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언제 그 깨달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새로운 정신을 만날 때였습니다.
네, 네.
달리 말하면 정선된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펼쳐내는 영혼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가 펼쳐내는 세상을 보면서 저 또한 빛을 본 거죠. 자, 그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요. 저자가 펼쳐낸 세상, 문학작품을 읽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문학작품을 읽다가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배웠던 거죠.
네.
게다가 그런 읽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을 달려 읽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건데 아까 정미 씨가 말씀한 율리시즈를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다가 게다가 황무지를 읽을 때는 너무 난해했다가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새로운 걸 자꾸 깨닫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깨닫으면서 느끼는 풍성함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네.
네. 새로운 정신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거니면서 나의 세계를 넓혀간다면 거기에 깨달음마저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풍성한 삶 아닐까요? 달리 말해서 문학 속에서 논의는 일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요?
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간호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 영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는 누굴까요? 정답은 1번 버지니아 울프였습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친절하게 또 깊이 있게 존 서덜랜드의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소개해 주신 이강선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의 구봉권 씨를 초대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요즘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봄을 맞아서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공개 방송합니다. 낭독 콘서트 윤동주, 3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시인 김사인 교수와 영화 동주에서 쿠미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최희서 씨, 그리고 윤동주 시 노래극 별을 스치는 바람 출연진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3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간 있으신 분들 지금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곡도 오늘 출연하셨던 이강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